보통 강의는 조금 좀 지각을 하는데 한 3분, 4분. 오늘은 도리어 한 3분 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분 전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명지대학교 경제과 교수였습니다. 과거 시절 쓴 거는 조금 그 설명을 좀 올리셨지만 제가 작년 8월 말에 정년을 했어요. 32년 6개월 명지대학교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들이 그 사실은 그 정년하고 좀 약간 컬처로 시작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년하고 한 학기를 참 잘 보냈어요.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제가 할 걸 더 찾아서 그러고 그 현직을 떠나니까 좀 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현직에서 못했던 거를 더 좀 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소회라는 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회를 좀 생산적으로 예전에 잘 못했던 걸 다시 한번 하자. 리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는 거죠. 그렇죠? 리셋. 다시 한번 제 이모작의 첫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 뵙고요. 그리고 보니까 앞에 그냥 턱 트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계하실 때 보면 여기 일부러 이렇게 열어놓으셨구나. 바깥을 보시라고. 그렇지 않고 이쪽을 보세요. 이게 막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한참 봤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농사를 짓던 데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제가 커지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도 이렇게 건물을 짓고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지를 못 갖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잘 정해야 됩니다. 제목의 한 80%가 묻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목을 이렇게 부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저임금인데 이게 폭주죠, 폭주. 난폭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폭주가 아니고 시장의 복수를 부른 거죠. 시장의 복수를 부른 최저임금 폭주가 되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 현상이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란 신기루에 우리가 빠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만 실제로 최저임금 폭주에서 또 약간 좀 우리가 페이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 한자를 안 배워서 신기로 하면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저도 신기로 하면 약간 뭐 중국집 가지 않습니까? 중화로 하듯이. 그래서 차라리 신기로가 중국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신기로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짜장면 그런 거 안 팔고요. 신기로에서 파는 거는 착각, 착시를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문제 원천은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그래갖고 소득 주도 성장이란 신기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폭주를 갖고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시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를 소개를 좀 해오리겠습니다. 뭐 저 사진은 없지만은 저는 이제 제일 앞에 학자니까 이제 학술적으로 기여한 게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뭐냐면은 미제스가 얘기한 건데 동의하시나 보세요. 사상의 무게가 저울에 기우는 방향을 결정한다. 이걸 이제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에.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상의 무게가 저울에 기우는 방향을 결정한다.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요.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고자 노력해왔다. 물결은 보이죠. 하지만은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 봐요. 하지만은 노력하는 거죠.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고자 끊임없이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 책임, 자주, 배려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게 이제 저를 소개해 드리는 이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가 필요한 건데, 뭐, 최저임금 바로 나가도 되는데요. 사실은 좀 약간의 인트로덕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부를 제가 무슨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비판은 좋죠. 그래, 우리가 다 발전하는 건데,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미사 여구에 함몰된 정책 사고예요. 한마디로. 미 정권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제가 코트한 거죠. 경제 기여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거를 딱 듣고 많은 사람,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세요. 기획은 사전적으로 균등하고요. 과정이 치우치지 않았으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치면은 수업 계획서 다 나눠주고 수업하고 뭐 다 출석 부르고 다 하는데 그럼 성적은 진짜 공부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대로 하면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면은 결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의롭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과다식별이죠. 예를 든다면은 그 독수리 날개하고, 그렇죠? 힘, 그 다음에 이제 치타 허리. 부드럽죠? 결합됩니까? 안 돼요. 코끼리 다리? 붙습니까? 안 붙죠. 붙는다 하면 그건 괴물이죠. 세상에 좋은 걸 연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결과가 정해져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주의 큰 정부가 바로 뭐냐면 이 결과 평등을 실현하기 수단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뭐죠? 생각이 좀 잘못된 거죠. 어디에 빠졌습니까? 미사여구에 빠진 그런 정책사고죠. 여기는 저는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개입주의 큰 정부는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국가는 선하고 전제한 존재란 믿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국가는 선하고 전제한 존재다. 국가는 추상이에요, 추상. 그렇죠. 그럼 뭡니까? 정부가 대리인이 돼갖고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선하고 전능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다 사람이 모인 조직인데 신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선하고 전제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을 지향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밀당에 밀당이요. 끌고 당기는 결과죠.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환상입니다.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지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져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잘못된 환상이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고려, 재산을 책임진다는 건 맞습니다. 또 이것과 다른 맥락이죠. 예를 들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죠, 법으로. 그렇죠? 하지만은 고유의 재원을 갖지 않은 그런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삶 자체를 책임집니까? 혹시 국가의 의존이 타성화된 것만큼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가 전제하고 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다 각자 도상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혹시 경쟁에서 처진 사람도 우리가 헬핑 핸드가 돼서 손을 내미는 건 맞지만 국가가 어떻게 전제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좀 낮은 수준이에요. 우간다나 딱 맞는 것 같아요. 우간다 수준이나.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도 우간다는 저는 좌간다보다 난 것 같아요. 왜? 예. 네. 좌간다는 더 나쁘죠, 보면. 그래서 국가가 바가지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두들 입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으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신이 왜 저겁니까?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국가로부터 그걸 뭘 받으려고 스스로 비참해집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가 고용주가 돼야 된다는 어떤 시대착오적 사고. 이건 도대체 진짜 시대착오적인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보세요 보면요. 예전에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열 가족에서 10분의 1씩 뛰어가지고 성직자 한 가족 우리가 모셨지 않습니까? 그 원리죠. 우리가 열 사람이 가부모한테 섹터 아니어야만 10분의 1, 즉 10%씩 세금을 내서 공무원 한 사람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깥에서 열 자리에 뭐죠? 민간 만들어줘야 한 자리 공무원 자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거야. 세금 갖고 그건 아니죠. 만약에 공공서비스를 시장에다가 판매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국가가 고용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고용주체가 될 수 있으려면 뭐죠? 우리가 국가에서 만드는 경찰, 국방 이걸 다 돈 받고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국민의 삶이 책임집니까? 그게 아니죠. 국민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를 책임지는 건 맞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국가 고용주가 돼야 된다? 국가가 선하고 전제하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비롯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되는 거죠. 네. 미사여고, 미사여고는 정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포용성장이라고요. 얼마나 미사여고냐 하면은 작년에요. 7월 24일 날 정책 브리핑인데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는데 이게 미사여고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의겸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뭐 더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의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지만은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어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설명을 합디다. 경제학 하신 분 같던데 이게 그러면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주장은요. 동의 반복이요. 같은 걸 반복한 거죠.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왜 신자유주의가 배제적 성장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걔는 나쁜 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내가 주장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마치 김의겸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배제적이고 포용적이다 얘기하면 그것이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면 왜 포용적 성장이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한 거는요. 그냥 건너가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그것이 진실인 건 전혀 별개죠. 보면요. 우리나라 좌파들의 생각이 그 정도예요. 굉장히 점잖죠, 보면은. 그러면서 보면은 그냥 이분법으로 저기는 그렇고 난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놓남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말이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인데요. 시장은요, 교환을 통해서 이해가 조정되는 소위 말해서 비인격적 플랫폼에 따라서 누가 누굴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포용적이죠, 사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세요, 보면요. 예? 시장 교환을 통해서 이해가 조정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조정되는데 비인격적 플랫폼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배제합니까? 따라서 시장 경제 말고 포용적인 겁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그죠? 시장 경제 약육 강식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오려면 10사람 정도를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명지대학교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퇴직을 했지만 명지대학교 들어오려면 9명 얼마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명지대학교에서 안 받은 그 9명, 10명이 다 죽었습니까? 그건 안 해요. 각자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또 왜 도대체 정글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뭐 상처받아 죽은 거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시장이죠. 그걸 왜 모르시냐,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요. 최저임금 인상. 무엇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드리는데 기본 논리가 이거예요, 보면은. 그냥 간단해 두 줄이에요. 가계 주문에 두둑하게 해줘서 소비가 촉진되면은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가계 주문에 두둑하면은 소비할 거고 따라서 선순환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해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뭐예요? 주장이죠. 그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단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이건 제가 요약해드린 서비스입니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그럼 주죽하죠, 주머니가. 그죠?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것도 역시 뭐죠? 주머니가 두둑해지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원청업체, 그러니까 삼성현대죠. 거기에서 뭔가 협력업체 납품단가를 좀 두둑하게 좀 쳐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러면은 뭔가 나눌 게 있으니까 협력업체 월급도 두둑해지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을 통해서 뭐죠? 주문을 따로 찾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런데 뭐를 간과했죠? 누가 돈을 내? 누가? 누가 돈을 내냐고.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하늘에서 별을 따듯이. 그게 하늘에 맞납니까, 이게? 이거는 안 해요.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는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독일의 뭐 좀 생각이 나시죠. 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귀가 열리고 입에 벌어질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성장의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니라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놀라서 그냥 입에 벌어지는 거죠. 분배는 인기 있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인기 없겠습니까? 예전에 뭐냐면 분배는 그냥 뭐 성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했는데 그걸 바꿔갖고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라는 얘기를 한국어 들으니까 입에 벌어지는 거죠. 대중이 인기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맞습니까?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이 논리 전개는 역진적이에요. 역진적이에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답을 제시하고 거꾸로 문제를 거기에 맞춰내는 겁니다. 논리 역진에 한번 좀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 진실을 한번 볼까요? 진실이요. 분배는 필요하죠. 그렇죠. 분배가 필요하죠. 하지만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는 없어요. 이걸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거죠. 월급도 올려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주고 때에 따라서 납품 단가가 약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정부 주도의 어떤 분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성장 정책이 아니죠. 분배를 얘기하면서 성장 정책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얘기한 거는 뭐죠? 사실은 정책 기만이죠. 이겁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분배를 통해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당장 들어온다니까 좋지만은 이게 들어와서 나중에 우리가 뭐죠?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인 조건은 임금을 올려줘가지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하나의 실험이죠. 그럼 뭐냐면 이건 가능해요. 전국적이 아니고요. 조금은 어떤 섹터에서 임금을 좀 더 줘가지고 좋은 사람을 받아가지고 생산성 높여서 그 기업이 잘 될 수는 있어요. 예전에 포드 T 자동차 생각하시죠? 생각나시죠? 포드 T요. 1910년대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포드 T를 만들 때 보통 그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자동차, 그죠? 노동자의 월급의 3배를 줘, 3배를. 그게 뭡니까? 넣어도 놔도 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취직하면은 자기 쫓겨서 나가면은 3배를 못 받잖아요. 따라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줘가지고 포드티가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건 가능해요. 기업의 전략으로서는 가능하지만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최저임금 올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어떻게 전체가 됩니까? 지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역설을 부르는 거죠. 개인한테 맞지만은 전체로 확대하면 맞지는 않는 거죠. 개인이 누군가 노력해서 절약을 했어요. 다 절약해 보세요. 경제가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하고 전체를 구분하면은요, 참 너무 명확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이런 컵을 만드는 회사에서 임금을 좀 더 올려준다 힘들대. 그러면 좀 더 좋은 노동자 올 것 같고 여기서 나가면 돈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건 개인의 기업이에요. 기업의 전략은 맞지만 국가가 어떻게 30% 최저임금 올립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가 없어요. 뭐가요? 뭐가? 소득 주도 성장이요. 정책은 기업 전략과 다릅니다. 기업 전략 때에 따라 모험을 하셔도 돼요. 그야말로 진짜 뭐 떼돈을 벌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는 그러면 안 되죠. 인정된 공인된 길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가겠다. 전대 미답의 땅을 딛겠다. 그거는 오만이죠. 오만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달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좀 겸손하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솔직히 그동안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이 남한테 월급 줘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분들이 과거에 세금 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월급도 안 줘보고 세금도 안 내본 사람들 경제를 뭘 안다고. 집에 가서 계시는 게 제일 생산적인데 조금 뭐 기간 남았습니다. 예, 뭐 우리 그동안 좀 힘을 좀 비축하시고요. 이거 보십시다. 소득 주도 성장 비판합니다. 이겁니다. 보면요. 우리가 여기 오른쪽 보시면요. shar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진 걸 나누자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더불어 무슨 뭐 또한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sharing what we have.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건 좋아요. 하지만 강제로 나누는 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연말 되면 우리가 구세군에 돈을 냅니다. 그게 바로 sharing what we have.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하지만은 국가가 이거를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별적으로 하면 이득이지만 국가 강제를 하면 이거는 폭거죠, 폭거. 그 다음에 from to를 보세요. 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대로 찾아서 갖고 가게 하는 거. 이게 사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그야말로 좋은 걸 연결한 거죠. 치타 허리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 다리 붙인 거죠. 아시겠지만은 according to his ability, 능력에 따라서 일한 것 같고요. 그 생산된 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군비 요구량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 보니까 뭐죠?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뭐가? 소득, 주도, 성장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제 이거를 한번 논증을 해볼게요. 가장 뭐 쉬운 얘기를요. 소득, 주도, 성장이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배를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국어 실력은 출중하시면 성경보다 쉽잖아요. 이게 사실이요. 그렇죠? 성경이 어떤 깊은 것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성경을 통달하신 분들이 이건 얼마나 쉬우시겠어, 보면요. 보시라고요. 딱 두 줄에 두 줄.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 맞죠? 그렇죠? 분배를 통해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분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득이 그 다음 기회,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기회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배 요구량부터 잡으면은 성장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만드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필요에 따른 분배 요구량을 못 맞추니까 셋을 만들어서 열한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고 붕괴되는 거죠, 보면. 마찬가지예요. 분배를 통해서 성장한다면서요.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회에 함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배 요구량 이하의 생산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한 번 더 99명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한 분의 한 마리 양을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이 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사랑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은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맞죠? 생산 다시요.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요. 소득 주도 성장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분배체와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 생산력이 커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생산력은 바로 뭐냐면 자본을 축적을 하고 노동 생산성 올라가고 기술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빵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노하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생산력 또는 잠재 생산성, 잠재 생산력 이것이 올라가려면 자본이 축적돼야 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하고 무관하잖아요. 분배를 해서 어떻게 이게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내수 진작 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공급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뭐 부경대학교 뭐 우리 아카데미 서클이죠, 알죠? 거기 무슨 홍보 교수 이름 올리기 이제 싫어, 그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도대체 그분도 분명히 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걸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셨을까? 충격적인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요, 성장과 경제 순환을 혼돈하는 거예요. 예? 경제 순환은 돌아가요. 하지만 순환한다고 성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따라서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뭐 예산을 좀 퍼부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성장은 아니죠. 그래서 소득은요, 성장의 결과이지 원천일 수는 없습니다. 결과 원천을 구분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의 결과로서의 소득, 분배를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게 분배가 성장의 원천입니까? 그렇다면은 소득 주도 성장은 뭐죠?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 마차로 말을 끌게 한다면 뭐라 시비 걸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냐면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거에 비유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보면 고삐를 지금 그래갖고 지금 마차가 말을 끄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우화에 해당되는 정도의 정책을 우리가 그동안 한 정권이 2년 가까이 고집을 부리고 그 많은 사람 핍박을 갖다가 준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제요. 미니멈 웨이지 레지스트레이션. 뭐 이것도 뭐 뻔히 아시는 거예요. 임금 제도예요. 레지스트레이션. 따라서 뭐냐면 국가가 법정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을 정하고요. 그 이하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제도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프라이스 플로우입니다.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하로 못 준다. 최소 이만큼 주라 그런 얘기죠. 이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도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졌어요. 한 100년쯤 된 거죠. 우리나라는 1988년에 이제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 1988년 진짜 원년이에요. 어떤 원년이죠? 우리가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53년도에 전쟁 끝났잖아요. 88년도 불과 33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입니다. 그게 저절로 됩니까? 그게 지금요. 따라서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우리 제도를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지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최저임금제, 이거를 뭐 법률을 우리 정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뭐에 관계되는 거죠?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최저임금제 실시가 저소득 근로계층을 돕는 최선의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옛날에 탐 앤 하트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 보면은 예기치 않은 결과 가설이에요. 예기치 않은 결과. 사전에 의도는 참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사전의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저임금도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 올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기존에 고용됐던 사람들 갖다가 밀어내는 거죠, 지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인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최저임금제 실시가 저소득 근로계층을 돕는 최선의 방법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예? 군사작전하듯이. 우리가 지금 5천만을 가진 나라 많은지 아세요? 안 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캐나다 인구 5천만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호주? 그것도 택도 없어요. 지금요. 다 3천만, 4천만이에요, 보면요. 5천만이고 3만 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별로 지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거에 뭐 군사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조금씩 한번 해보고, 아, 제주도도 한번 해보고, 울릉도 한번 해보고, 자신 있으면 열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국가 전지 전능하다고 그렇게 한 번에 그럽니까? 제가 자랑이 이거에 보면,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소위 시뮬레이션. 너무 이해가 편해요, 너무. 앞에서 그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거를.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너무 편해요. 이겁니다. 어떤 사회, 어떤 국가죠.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에요. 줄여보자고요. 100명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10%예요. 그러면은 10명이 실업이니까 취업자는 90명이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최저임금으로 시급 5천원을 받았어요. 예. 이런 경제가 있는데 이거를 시급을 6천원으로 올린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시뮬레이션을 하자 이겁니다. 보면요. 뭐 간단하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인상 전, 인상 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0.5만원, 맞죠? 그렇죠? 경제활동인구 100명, 분명 말씀드렸죠? 고용인원 90명, 실업률 10%. 그럼 임금 총액, 얼마입니까? 90명에 5만원, 죄송. 그러니까 90명에 5천원 받았죠? 따라서 90명 곱하기 0.5 해서 45만원입니다. 45만원. 임금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 임금 총액이 45만원이 된 겁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최저임금이 6천원으로 올랐어요. 경제활동인구는 그대로 100명이죠. 그러면 고용인원이 90명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임금총액이 45만원이에요. 이거를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0.6으로 나누니까 75명밖에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90명이 그대로 0.6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45만을 뭐예요? 지금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고용된 사람이. 그래서 0.6으로 나누다 보니까 75명 고용이 되는 거예요. 실업률을 보세요. 실업률이요. 올라가죠. 25% 올라가죠. 25%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금 총액 그대로예요. 왜? 75명이 줄었지만 뭐죠? 한 사람이 좀 더 받잖아요. 따라서 45만. 이거 우리는 뭐냐면은 노동자의 삶의 처지를 개선시키려면 임금 총액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생산세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그만 놔두고 그걸 분모를 크게 하니까 그만큼 75로 주는 거고 효과를 보세요. 빨간 글씨요. 5천원이라도 받던 근로자 15명 해고됐어요.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누구부터 나가겠어요? 노인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어린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약자부터 쫓겨나가는 거죠. 정해진 임금 총액을 소수가 나눠 갖다 보니까 양극화 심화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죠? 최저임금 발 양극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올리는 게 능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임금 총액을 높여서 좀 더 줄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경제 지불능력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올리면 다 올라갑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도대체? 행정고시 보고 장처관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분들은 왜 그 모르냐면은 문예창작부 아니라 미사요구만 도대체. 얼마 전에 뭐 저희 대통령 뭐 경제 확대 회의를 하는데 딱 그 브로마이드를 보는데 아 모두 함께 잘 사는 제발 그런 얘기 쓰지 말자고요. 모두 못 사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모두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우린 뭡니까?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요. 모두 잘 사는. 그리고 포용적 혁신이래. 포용하고 혁신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혁신은 똑똑한 애들이 하는 게 혁신 아닙니까, 지금요? 포용 뭐예요? 못나더라도 같이 가지는 게 포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제도.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갑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포용적 혁신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요. 둥근 네모 보셨어요? 아, 제가 본 거는 둥근 네모가 아니고 모난 원을 봤습니다. 참 보면 너무 그래 미사요. 최저임금 인상 당위론의 인식 오류를 두 가지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두 가지를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빈곤 완화 수단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최급자시요.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 잘 보세요. 시간제 일자리하고 여성 고용 맞벌이 뭐 지금 대학생이 지금 알바를 하는데 대학생이 지금 아니죠.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요. 직장에서 뭐예요, 지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최저임금을 못 주는 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마트 같은 데에서 계산원, 그런 분들 다 가정사의 일익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가난한 데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최저임금 받는 사람 무조건 가난한 거.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제도, 이걸 통해서 취약계층을 갖다가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가구원 수가 많아야 되겠죠. 일을 하는 가구원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 원래 뭐합니까? 가구원 수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와 대학생이 반드시 빈곤층에 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요.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와 대학생이 반드시 빈곤층에 속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요. 무슨, 뭐, 인식 오류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줄 거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을 스며들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 임금이 더 낮아지고 블랙마켓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서 누가 제일 좀 덕을 받습니까? 지금 연변 사람들 아니에요? 연변 사람들이요. 예? 베트남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베트남하고 연변 사람 먹여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참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OECD의 뭐죠? 견해예요.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아주 친숙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지금. 앞에 우리 연결했어요. 만약에 임금 인상률 이상의 고용률 감소가 이어진다. 아까 우리가 기억하시죠? 75명이 아니고 70명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고용이 더 준다면 오히려 임금 총액 더 줄 수가 있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70명으로 줄여보세요. 0.6으로. 그러면 4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전에는 45만 원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간 것보다 더 고용이 나빠져서 임금 총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를 보면은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대로 다 유지가 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종전 임금을 갖다가 그대로 15%, 20% 올라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렇죠. 이 그림은 유명한 겁니다. 신문에서 인용을 한 거죠. 취업자 증가 추이인데요. 이거 보면 전년 동월이에요. 전년 동월. 그러니까 1년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 30만 가까이 가다가 제일 끝에 보면은 작년에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17년. 2018년이죠. 우리가 이제 19년 됐으니까. 그때 8월에 3,000명. 전년 동월. 우리가 알다시피요. 2월에 한 달 있으면 졸업생 나옵니다. 55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노동시장에. 따라서 30만 정도 일자리 늘어야지만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30만 정도는 뭐죠? 전년 동월 대비 근로자 수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3,000명, 3,000명.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국가가 다 카운트해서 3,000명이에요, 도대체. 아까 말한 대로 다 줄었잖아요. 아까 75명은 줄었잖아요, 보면요. 예. 예전에 5,000원 받던 그런 15명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됐잖아요. 그런 결과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앞에 시뮬레이션이 그게 무슨 거저 시뮬레이션 아니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보면요. 고용률도 보세요. 고용률도요. 내려가잖아요. 우리 좀 뭐, 장하성 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취업자 수 증가, 감소를 갖다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설명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시로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생산 가능 인구 줄면 뭐죠? 내 라이벌이 줄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취업이 좀 잘 되겠네요? 그럼 고용률은 높아지겠네요. 어떨까요? 고용률 높아졌습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죠, 조금요.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사실. 좀, 웬만하면은 좀. 예? 그렇게 조금 잠깐만 그거를 우격다짐을 해갖고 합류하지 말고 말이죠.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유연한 정부라면은 정책 실패할 수 있죠. 그럼 뭐죠?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뭐죠? 그냥 배짱에 배짱. 그래가 뭐냐면은 그 와중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이걸 출범을 시켰어요. 지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 이거를 수정하지는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그 홍장표 씨의 얘기를 그대로 전언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 이런 어떤 맨날 그들의 어떤 그 어휘, 뭘든가 항상 제한되어 있어 보면요. 항상 구조적이야, 모든 게 다. 뭐 다 구조적이야. 그럼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지금 이 교회가 매력적이래. 여기 이 교회 오신 거지. 모든 교인이 사랑 침략해 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인을 안 뺏기려고 좀 더 노력하고, 저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니까 더 신중해지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사랑 침례 교회 오셔야 됩니다. 뭐 그건 아니죠. 근데 홍장표 씨 뭐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 뭐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 그분도 문예 창작반이에요. 응? 문예 창작반. 문예 창작반. 응? 경제 부전공. 논거로 제시된 게 뭐냐면은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의한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다. 이것도 그들이 툭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해진 모범 답안이야. 정해진 모범 답. 맨날 이런 얘기예요. 대기업은 낙수효과 없다고 그러죠, 보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면은 낙수효과 없다면은요, 낙수효과 아시죠, 보면요. 그렇다면은 미국 GM이 한국을 떠나는 걸 그렇게 막을 필요가 없겠네요. 낙수효과 없다면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낙수효과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군산에 지금 공장이 클로즈 되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있던 뭐예요, 지금? 근로자가 월급 못 받죠? 그 불똥이 누가 튀냐면은, 그 미장원이 튀고, 태권도 학원이 튑니다, 지금. 아버지가 실직당했는데, 어떻게 태권도 학원 어떻게 가요, 도대체? 어떻게 어째 미장원 갑니까, 도대체? 그게 다 낙수효과라고 해보면은, 그게. 예? 그럼 낙수효과, 그걸 부정하면 뭐예요, 지금? 태권도 학원이나 미장원이 군산에 공장을 돌립니까? 그게 아니죠, 보면. 군산에 공장 돌아가면서 월급 나오다 보니까 애가 태권도 학원 가고, 우리 사모님이 가서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하고 하는 거 맞잖아요, 보면요. 그 뻔한 얘기를 도대체 왜 이걸 갖다가, 예? 정책은 과학이에요, 과학. 소신과 철학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집이죠, 보면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경제 선순환을 일으켜, 예? 그야말로 다 잘 산다면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겠네요.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아니잖아요.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 최저임금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보고 도대체 지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인기 있잖아요. 뭐 분별해서 성장을 이끌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머니 두둑해지면 뭡니까? 경제가 도로가 안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왜 다른 나라에 놓쳤을까? 우리만 봤나요? 보면 우리만 3을 봤나요? 소득 주도 성장에 추동된 그죠? 임금 폭주, 이것이 경제 위기의 마더 펠러시예요. 모든 잘못의 근원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출발부터. 저기 뭐 지루하진 않으셔죠?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겁니다. 임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임금은 근로자가 기업주에게 일했으니까 돈 줘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임금은 근로자가 기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기업원을 사후적으로 정산해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보면요. 너무 쉬운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로펌 조직합니다. 변호사 모여서. 그럼 뭐죠? 변호사들이 오버헤드를 뛰는 거죠. 사무실 운영 다 뛰고 뭐예요? 나머지를 자기 기업원을 월급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벌은 거 있잖아요. 수임을 받아갖고. 그중에서 오버헤드를 뛰고. 그러니까 변호사 마다마다 다 다른 거죠. 보면 찾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원리죠. 보면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플랫폼에서 제가 기여한 거를 사후 정산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근 2년간 곱해보세요. 16.5 곱하기 10.9 해보세요. 제가 이건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어떻게 금방 합니까?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에? 27%가 되는 거죠. 저도 하도 해갖고 2년에 최저임금이 27% 올랐어요. 노동 생산성 27% 올랐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아, 생산 더해서 그만큼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27% 안 돼서 생기는 문제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점주하고 알바의 처지가 바뀌어요. 법으로 줄이니까. 그래갖고 편의점 점주가 알바보다 적게 갖고 간 역전이 생겨요. 근데 그 역전이 지속됩니까? 아니죠.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달에 잘리는 거죠. 그런 역전이 어떻게 지속됩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는 실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실직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예? 국가 잘 사는 게 하는 걸 어떻게 그러지 말고 각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업주가 악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00만 정도의 자영업자를 가진 우리나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 전륜발의 사장님이에요. 그분들한테 어디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갖다가 그걸 지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를 실패했냐면은 항상 머릿속에 재벌 대기업이 싫어, 미워. 그래갖고 그들한테 뭔가를 뜯어내려고 그래갖고 강제로 조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받는 분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약자. 예? 알바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알바를. 그 힘없는 사장님 어떻게 도대체 27% 더 줍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쉬기 전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보면은 최저임금법을 이제 뭐 문제가 이제 뭐 제기되니까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는데 원안이 너무 좀 험악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세모예요. 근데 지금 시행령은요,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냥 그걸로 확정됩니다. 입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뭐 너무 복잡해 보지 마시고요. 최저 시급을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분자는 월급이죠. 나누기 근로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휴식, 소정의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요. 그건 뭐냐면 근로로 인정되는 휴식이죠. 보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다 유급이에요. 유급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요일 날 우리가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주는 건 맞죠. 하지만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많은 최소한도 월급을 갖다 뭐로 나눕니까 지금.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시간을 뺀 순수한 근로시간을 나누면 최저임금이 그렇게 낮아지질 않는데 분모를 크게 크게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이 내려가서 최저임금 위반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소정 임금을 갖다가 그걸 분모로 이제 나누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실제 근로 제공된 거를 기준으로 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안 하고 법정 약정 근로를 갖다 다 포함시켰는데 약정 근로 그러니까 토요일은 빼고 일요일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정 그러니까 이제 주휴수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을 안 하고서도 근로 시간에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 인정 시간에 근로 시간이 아니에요. 근로 인정 시간이 되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분쟁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나눈 결과가 최저임금 위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5천만 원 연봉이 어떻게 최저임금이 위배됩니까? 현실이 그래요 지금요. 연봉 5천만 원 적습니까?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고쳐주질 않고 도대체 이거를 뭐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딱 하나, 아, 요겁니다. 이제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 똑같은 건데요. 다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4시간 이제 유급, 그 휴일로 약정하고 월급여 200만 원을 받는 A 근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최저임금 기준 시간은 월 226원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휴 35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주 일하면 8시간 쉬어야 되는 거죠. 48이 32죠. 그리고 약간 우수리 있잖아요. 조금씩. 그래갖고 하면 35시간이 주휴가 되는 거고 약정이 토요일날 17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은 8,850원이에요. 요거를 너무 가혹하다고 시행령을 갖다가 이제 개정하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했는데 고상한 게 뭐냐면은 약정에 대한 거를 분자 분모를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책 기만이죠. 보면요. 수정안에 따른 시급입니다. 월 급여액은 약정 휴일에 대한 대가가 15만 450원. 이게 뭐냐? 8,850원에다 17시간 한 거죠? 요거를 갖다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자가 183만 원 주는 거죠. 200에서. 그러고 환산 시급도 뭐죠? 여기 계산할 때 보면은 약정 시간을 뺀 290원 나누면 똑같은 뭐예요? 지금 8,850원이에요. 시행령 수정하는 이거는 사실상 똑같은 정책 기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갖다 주긴 주되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만큼 최소한도 그야말로 근로인정시간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정도까지도 안 받아들이고 고집을 부린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